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나 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 그 계기일지 오늘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때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번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했고 또 그의 크신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원했고 또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했고 우리의 얼굴이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지금이 또 그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우리의 눈이 뜨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 증거하오니 주님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 가장 원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에 관한 바로 이 내용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씀 자체를 읽음으로써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이 설교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용서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믿게 돼서 아 이거구나 내가 주님의 큰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 실천하게 되든지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3절부터 26절 전반적인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어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한 어구가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이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이 말만 들어도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의 가장 초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해는 되는데 왜 실천이 안 될까? 나는 주님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할까?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내 삶은 늘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우회하지 못할까? 그러면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게 실천이 중요하구나. 내가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 우리 몇 절에 나오는가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5절. 25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자, 이 말의 뜻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 먼저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가장 처음에 시작됐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때가 언제일까요? 원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 원죄, 그리고 날 때마다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 원죄, 이 원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은 살다 죽었어요. 살다 죽었어요. 몇 년 살다가 죽었는지 아세요? 아담이 930년. 930년 살다 죽었어요. 그럼 이건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겁니까?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안 죽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들이 늙어 죽은 건 뭐 굳이 따지자면 연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930년이 걸려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년인데 예? 930년까지 그 연결 의미를 찾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죽은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게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뭐가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죽음이 있을까요? 죽음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어. 이 지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행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좀 더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눌러서 쥐어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지어예요. 만약에 옷이 필요하면 주님이 창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창조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성취하는, 행하는, 그리고 쥐어 짜내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왜 지을까요? 이 가죽옷이 이 동물이 죽어서 생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죽지 않았을 때, 죽음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했으나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엉뚱하게 무엇이 죽었냐면 주님의 한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 가죽이 죽어서 나온 가죽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쥐어 짜내셨습니다. 그것이 양이었든지 소였든지 혹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동물을 죽이고 주님은 그 가죽을 쥐어 짜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으셔서 입히셨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죄, 그들이 알게 된 수치,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증거는 그들에 있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동물을 죽인 것이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들을 덮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시는 그 가죽옷, 자기들이 잎사귀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쉽게 떨어져 나가고 쉽게 말라 비틀어지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려지는 것처럼 이 가죽옷을 통해 그들을 덮어주실 때 그들의 죄가 완전히 덮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타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화목제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 한 번씩 온 백성이 드려야 하는 번제였습니다. 온 민족을 위해 대제사장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소를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소를 태움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게 용서가 될까요? 왜 소의 피를 잡아 소를 잡아 소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소를 불태워서 그 향기를 올리는 것이 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효과를 낳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소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소의 피와 그 피를 불살라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누구의 죽음을 생각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주님이 마땅히 그들을 죽이셔야 했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그저 구류가 아닙니다. 죄의 값은 몇 년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그냥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사망으로만 대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간의 사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돌리시는 것입니다. 다 거기다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죄사함을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화목제물이 바로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은 지금까지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의 죄를 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차곡차곡 다 쌓여있는 거예요. 거기다 다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놓고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으로 그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제물 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이후 시대입니다. 주후 201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화목제물 되시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는 앞으로 죽으실 것을 기대하며 용서를 받은 것이고 주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누가 죽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용서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멀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은 보상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위자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 속죄로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가치를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가 이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위자료를 주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돈을 보상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내용이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가 남았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은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소가 죽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화목제물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요? 이게 고비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천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이 화목제물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그 은혜를 전파하지 못하는 줄 아시나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이해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해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이상현 선생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 우리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의 믿음일까요? 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누굴 믿으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세요.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참으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데도 왜 또 용서를 해줄까요?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용서해 주면 그는 그러지 않겠지. 내가 한번 참아주면 그는 그러지 않겠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체가 돼서 그래서 또 참으시고 또 간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또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또 화목제물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그게 주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용서하는 게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죄를 간과하시는 게 의로우심입니다. 그게 왜 의로우심일까요? 우리는 때로 판사들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내용을 봅니다. 근데 이 재판하는 내용 속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이 많아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어떤 한 부인이 파티를 좋아하면서 놀러 다니다가 자기 아이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죽인 게 아닐까. 물에 빠져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파티를 너무 좋아해서 놀러 다니다 보면 그러면 애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애를 죽인 게 아닐까. 그래서 미국에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그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깃발치듯 항의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뭐냐? 배심원은 뭐냐? 왜 의롭게 하지 않느냐? 왜 마땅한 그 죄를 왜 물어주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심판관들이 재판장들이 향하는 그 모든 심판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왜 그렇게 희생하게 하고 왜 그렇게 배상하게 만들어 놓고서 왜 그러한 자에게 왜 올바르게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의로움일까요? 의로움이 아닐까요? 그는 절대 의로움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간과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해요. 그러니 주님의 입장으로는 참 난처한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를 해주자니, 무조건 간과를 해주자니, 이건 내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움이지,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게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있을 때마다 사형을 주고 사람을 또 죽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벌을 주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가혹한 벌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서십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혹한 처벌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닌 그 한가운데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심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에 고스란히 담겨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믿음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은 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또 지라면 또 지십니다. 또 채찍질 다시 맞으라면 또 맞으십니다. 칼에 다시 찔리라면 또 찔리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야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절 그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다는 말 가지고는 죽어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행위만이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 의롭지 않은 자들이 의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모든 비난은 다 내게 맡겨라. 너희에 대해서 세상이 고소를 하거든 너희에 대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져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또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계속 10년, 20년, 30년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마침내 그만두게 됩니다. 마침내 의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한한 용서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결국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옛날에 나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을 더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잘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그만두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두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만두자. 예전에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저의 할아버지죠. 늘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또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학생 때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갔습니다. 근데 학교 가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놈 저 가방 책보 그 책보 어디다 쳐넣어라? 똥뚜까지 쳐넣어라. 그리고 학교 보내지 말아라. 학교 보내지 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학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못 가는 거, 가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더 편해요. 저도 예인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면 야 너 학교 가지 마. 다 때려쳐. 집어쳐.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는 그게 더 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럴 바에는 관두세요.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려뜨리기를 우리는 더 원합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할 것 같으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그만두세요. 우리는 그냥 다 내려치고 없애버리고 다 짓밟기를 더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은 아니야 얘야 얘 학교를 가야지 학교를 가야지 책보를 이어라 학교를 가야 된다 올려가는 게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에는 환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책보를 똥딱하게 쳐넣는 마음. 그러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싶고 공부를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다 그만두고 싶고 직장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싶고 내가 그렇고 남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뭐가 안 보이냐면 그 무한한 믿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믿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화만 나고 그냥 용서가 안 되고 그냥 갚아주고 싶고 다 망가뜨리고 싶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얘야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오늘도 죽을 거다 내일도 죽을 거다 모레도 죽을 거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내게 사랑을 더 주어주시는 주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나라를 버리지 않게 되고 내 민족을 버리지 않게 되고 우리 부모를 버리지 않게 되고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병들어도 비록 문제가 많아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이해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신앙이 더 좋게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 나를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군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정말로 방탕하고 음란하며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른 어떤 교회를 다녔을 때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았는지 그를 내가 최근에 만나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분은 전에 다니던 그 교회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뭘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 믿음의 성숙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그 믿음, 그 용서를 받는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천하는 이해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이것을 실천해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이제 한번 해봐라. 해봐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레몬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구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이 어디에 있냐면 맨 끝에 있어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보다 더 이후에 있어요. 믿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오래돼서 정말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삶 속에 이제 우리도 그 용서를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면 정말 믿음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서를 주님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용서에 붙들리면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절대 그것을 가혹하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손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때릴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에게 뜯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을 용서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는 뭐 작지만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장로님이 와보니까 셔터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간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꿔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낮에 이제 딱 잠을 깨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장로님이 탁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보여주시려고, 이 이런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딱 와보니까 누가 차를 우리 셔터에다가 받아가지고 셔터가 탈락이 된 거예요. 궤도가 이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고소할 수가 있대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하면, 고소장을 이렇게 써주면, 그럼 이제 탐문 수사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어떤 차인지를 잡아낼 수가 있대요. 뭐 CC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이 너무 생생해서, 특별히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해 줘야 되겠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받고 그렇게 말도 없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에서 돈을 들여 이제 철공소에서 와서 그 문자를 다 고쳤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어이없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용서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사람은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용서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건 더 크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가 바로 또 어느 곳인가 가서 남의 집 철문을 들이받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이 없음으로, 그 소망이 없음으로, 그 사랑이 없음으로 또 누군가를 또 들이받을 테니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된다면 용서할 수 있겠죠. 내가 자녀인데 부모가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나에게 줄 거를 안 주고 나를 가혹하게 하고 또 내 뜻을 안 들어 용서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용서가 된다면 그는 그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용서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가 바로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더 큰 용서를 받아야 그 용서가 마음에 심겨져서 이제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신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용서가 삶 속에 나타나려면 우리들에게는 더 큰 용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야, 그래야 그 죄를 용서받게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님 우리들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철문 이거 누가 들이받고 그리고 도망간 거 그거 용서해 주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어요. 이게 용서구나. 이게 용서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도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도 한번 그 용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용서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구원의 가장 본질, 핵심 정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야, 기독교 용서는 참 귀하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죽인 자를 또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비참하게 만든 자를 또 용서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아름다움은 너무 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용서를 안 해요. 어떤 것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도 용서를 안 돼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것만 봐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탁 치워가고 탁 밀어버리고 탁 치워버리고,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또 그 용서를 깊이 이해하는 자들은 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용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서든지 넘치게 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여전히 그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상처주고 서로 괴로워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다시 주의 용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또다시 믿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그 용서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용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용서받아야 하는, 여전히 그 용서를 받는 입장에 있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용서를 베풀 줄 아는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믿음을 갖는, 소망을 갖는, 사랑을 갖는 우리 주님의 귀한 기독교 믿는 기독교인들, 주의 성도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께 이렇게 또 의탁합니다. 이 귀한 기독교에 알려주신 주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믿음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용서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185장.